하나님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터 위에 굳게 서라. 이거는 왼쪽으로 보면 2020년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Happy New Year.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건 좋은 덕담이고 또 축복의 말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사랑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에 시작이 반이다 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할 말이 많았는데 왜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했을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흔들리는 세상이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터 위에 굳게 서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인간은 생각한다. 우리 동물들과 비교할 때에 무슨 힘이나 스피드나 끈기에 있어서는 우리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하위 그룹에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인간을 갈대라고 했을까? 인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흔들렸던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만 가지고 흔들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바쁘다는, 이민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것은 1년의 성경을 꼭 한번 읽겠다고 성경 1독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금년에 성경을 1독을 했습니다. 듣고 나니 마음이 좋더라고. 그렇게 또 열심히 성경 읽으려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야기가 금년에는 2독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까지 제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족장들이 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족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얼마나 자기 머리를 쓰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고 또 팥죽 한 그릇을 쌍둥이 형에게 팔고 장자의 명분을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고향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죠? 하란에서 베델까지가 560마일쯤 그 정도면요 우리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 간다고 하면은 뭐 아주 먼 길이었는데 자기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살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의 삶을 이루어 가는데, 자, 창세기 읽어보니까 야곱 하면 이 꼼수가 좀 이게 좀 꼼수의 대가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실 때에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의 장인 라반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죠? 이런 말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37장이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잘 속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등치고 살았던 사람인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에게 열 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1981년 4월에 어느 날 제가 입영열차를 타고 군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1983년 7월에 어느 날 이제는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예비 군복을 입고 고향 앞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제대하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내려갈 때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타향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고향을 앞두고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고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강만 건너면은, 이 냇가만 건너면은 자기 고향인데도, 고향을 앞두고 그렇게 그리웠던 고향을 앞두고도 두렵고 답답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고향 돌아가기가,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 또 친구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지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금년도 또 순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삶에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은 집에 똑같은 차를 타고 모든 게 똑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2020년 1월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다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기회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휴스턴 텍산과 그리고 또 캔서스 시티 치프가 이제 오늘 플레이오프 게임을 하는데, 저는 텍산의 팬입니다. 제 마음에는 아, 텍산이 이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력을 따지면은 텍산은 좀 한 수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축구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아무래도 풋볼이잖아요. 생긴 게 이상해갖고 이게 딱 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양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에 튀어봐야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오늘 휴스턴이 이기느냐 아니면 캔사스 이기느냐, 실력은 한 수 아래지만은 그죠? 게임은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 2020년 새해를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올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봐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은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입구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요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했을 때에 지난주 우리 찬양대에서 요수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찬양을 불렀는데 요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인데 막상 이제는 아버지같이 믿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임무와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요수아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또 큰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요수아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요수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수아 1장 2절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요수아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요수아는 아버지 같은 모세는 떠나고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두렵고 또 그 마음이 떨릴 때에 그때 큰일을 앞두고 있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냐하면 요수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앞두고 야곱이 흔들렸고 그리고 큰일을 앞두고 또 요수아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욥. 욥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 욥은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이다. 실제 우리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 같으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자기 머리만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욥이라고 하면 욥은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야곱 5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성을 읽으면서 아 욥은 인내했던 사람이다. 우리 보통 욥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이기도 한데 실제로 욥기 1장 2절을 보면 욥이 졸지에 평생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랑했던 아들, 딸, 10남매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고통을 당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시련 당해도 하나님 이름을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덤덤하게 이 시련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장 2장 아마 저는 욥이 시련당하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 7일쯤 지나고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정신이 딱 뜨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았을 텐데 그 욥이 점점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전후 좌우 앞뒤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못 만나겠다. 거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절과 4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아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제정신을 차리라. 흔들리지 마라. 실제로 그죠?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들리고 이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린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사는 세상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구글에서 찾으니까 그게 안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뭡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실제로 제가 그게 뭐 어디서 봤는지 분명히 아마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는 못 찾았고 저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뭡니까?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요소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요소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요소와는 가나안 입성의 사명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흔들릴 테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또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때, 디모데야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냥 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어떤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실제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흔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다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 시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그날 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할 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밀가루로 듯이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살아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고 결국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도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은 주님의 기도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고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함께 흔들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토의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왕청심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가정과 특별히 무슨 혈압과 고지혈증 이런 이 성인병 가지고 있는 집안에는 우왕청심한을 비상약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왕청심한 하면 그죠? 뭐 협심증, 고혈압, 또 고지혈증, 심혈관과 관계되는 병의 이 특효약이었는데 요즘은 그죠? 그 우왕청심한을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먹지도 먹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앞두거나 시험을 앞둘 때에 사람들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로 우왕청심한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 우리를 흔드는 일을 만날 때에 우왕청심한 먹으면 잠깐은 마음이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 또 살아가면서 무사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복지부동으로 그냥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좋으냐 그것보다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과 자기 머리만 믿었던 야곱이 흔들렸습니다. 모세만 의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느냐.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터입니다. 마태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 16장 18절에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냥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흔들렸던 베드로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엄부의 권세, 사탄과 마귀와 어떤 상황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믿음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 한 해를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은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 6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내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닻처럼 붙잡아주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 휘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상황이나 현실을 무시하라 또 어려운 일에서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소망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론 부분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낙심했고 마음이 불안했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또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림이 와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4년 동남아, 말레이시아, 또 태국, 인도네시아 쪽에 났던 쓰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다음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케이션으로 그 휴양지에 와 있고 그때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수십만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46절 4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려움 만났을 때 시편의 기자 나는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중심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앞길에 또 이 순례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올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터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또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풍랑과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